나른한 오후입니다. 그렇죠? 예, 또 아주 따스한 봄날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 교회는 남산을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멀리 갈 필요 없이 예배 후에 남산만 한 바퀴 돌아도 봄 내음을 마음껏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여섯 번째 야고보서 강의죠.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끝내는데 여섯 차례의 시간이 필요했네요. 1장은 워낙 중요한 골격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은 우선 18절을 좀 한번 볼까요? 본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 마지막 절이었죠?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낳으셨느니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지난주 마지막 본문인데 우리는 이 땅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뭘로 잉태하여 낳게 하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생명이 태어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냥 손 털고? 그렇지 않죠. 태어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필연적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성장입니다. 그러면 진리로 잉태되어 진리로 태어난 만큼 무엇으로 자라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진리로 새 생명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만큼 어떻게 성장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골, 목적지는 온전하고 흠이 없이 구비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새 생명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야고보서 사도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를 유심히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잠깐 이제 설명을 듣고 오늘 본문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진리라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옛사랑의 희미한 기억과 흔적이 우리 속에 육의 본능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두 본성이 내면에서 충돌을 일으켜요. 새로 거듭났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희미한 그림자가 아직도 자리 잡고 있어서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뭘 가로막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막는 걸 제어하고 통제하고 걷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사도는 유독 자주 반복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를 좀 확인해 보십시다.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무슨 말씀이죠?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23절 누구든지 뭐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또 쭉 내려가서 25절 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온전한 율법이 뭐예요? 말씀이죠. 자, 이 짧은 문단 안에 이렇게 같은 단어가 반복될 정도의 기록은 사실 썩 그렇게 좋은 문장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때는 중요하니까 문장의 형식과 질서를 뛰어넘는 필체와 기록들이 성경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오늘 설교 구조는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세 가지 명령을 해요.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세 가지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명령 끝에 그럼 우리는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순종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실천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가지 명령, 세 가지 실천으로 오늘 이야기는 만들어져 있어요. 첫 번째, 19절을 잘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뭘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누구랑 대화하다가 먼저 네 말 먼저 많이 쏟아내지 말고 상대방 말을 먼저 좀 들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듣기는 속히 하고라는 말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진리로 태어난 새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DNA 체질상 맞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람이 몸이 어디 고장이 나요. 또 속이 어딘가 문제가 생기면 외형적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겠습니까? 밥맛이 똑 떨어집니다. 속이 들끓고 아픈데도 계속 밥맛이 땡기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제 생각. 막 아픈데도 배고프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다 천하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싫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성경에 대한 의욕과 허기가 싹 사라져요. 지금 내가 성경을 안 읽은 지가, 말씀을 안 들은 지가 오랜 세월이 되는데도 전혀 그 허기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죽어 있거나 두 번째는 다른 것으로 포만감을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정말 복이 뭐냐면 때가 되면 말씀에 대한 허기가 들어와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목말라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영혼의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라요. 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언제나 생명의 잉태라는 것은 어떤 혼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야 생명이 태어나듯 우리와 또 죽은 우리 땅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심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라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우리를 최초에 설계하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또 볼까요? 20절을 보십시다.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뭘 이루지 못한다고 돼 있죠?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이 의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을 좀 열어주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인칭을 받아요. 칭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어떤 공로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예요. 이제 신분을 바꿔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다웁게 만들어가는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야고보 기자가 1장 초반에 뭐라 그랬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흠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의의에 충만한 자리예요. 근데 그 과정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먹으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죠. 말씀을 먹는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이런 게 없더라고요. 좀 아쉽게도.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또 어떻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건지, 일체 방법론이 성경 어디에도 제시되어 있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 이왕이면 말씀을 먹으라, 말씀이 중요하다 이런 걸 엄청 강조해 놓으시고 전혀 강론에 대해서, 즉 방법론에 대해서는 일체 성경이 어떤 제안과 제시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방법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경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정기적으로 20년을 만나도 상대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다면 그 사람과 절대 가까워지질 않아요. 그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을 먹으라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죠. 할아버지의 손녀가 햇빛이 따스히 내리쬐이는 정원에 흔들 의자 그네에 앉아서 이제 뭔가 책을 읽고 있어요. 그걸 방 안에서 창 밖으로 할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손녀딸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읽는데 중얼중얼중얼중얼 읽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혼자 보기 아까워서 할머니 할머니 이리 와봐. 아, 쟤 좀 봐. 세상에 성경을 다 읽고 있어. 그러자 할머니가 쟤는 아직 글자도 몰라요. 얘는 그냥 뭐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냥 어른들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백날 읽고 성경 공부를 백날 해도 그 말씀에 대한 경청하고자 하는,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20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하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첫째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해야 된대요. 또 말하기를 더디해야 된대요. 말하기 더디와 성내기 더디는 어떤 이웃사촌처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읽다 보면 어려운 게 이런 대목이에요. 주제가 휙휙 바뀌어서 뜬금없는 주제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책 자체가 분량이 작고 짧기 때문에 모든 복잡한 설명과 부수적인 수사어들은 다 걷어내고 본질적인 것만 담아내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주제처럼 보여질 뿐이지 여기에는 일맥상통한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듣는 문제를 위해서 왜 우리가 성내지 말아야 되는가에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 말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만나면 거의 제가 말할 시간이 없어요. 혼자 얘기하다 다 끝나니까. 그럼 꼭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씨 오늘도 손해본 느낌이다. 자기 혼자 쏟아냈으니까. 저는 왜냐하면 뭐 원래 좀 말수가 일반적으로 적은 데다가 제가 말할 틈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듣다 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환경이 뭐냐면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관계적인 원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원리가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다는 건 뭐가 많다는 거예요? 내 의견과 내 주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정말 이 말씀에 담아진 의미가 진짜 무슨 뜻인지 수용하려는 태도가 부족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참 열심히 하죠. 세계 어디 가도 우리나라처럼 기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죠. 근데 거의 기도가 원사이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일방적이에요. 뭐 와가지고 그러고 알았죠 그러고 가요. 잠깐만 내 말은 안 듣고 가니? 아직 내일 또 올게요. 그 다음에 와서 또 그러고 또 내일 또 올게요 그러고 가요.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인 자기 혼자의 이야기가 기도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기도의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듣는 기도에 익숙해야 됩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모든 걸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성도들은 이 듣는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있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 속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듯이 그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여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분노에 사로잡힐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청력이 마비됩니다. 여러분 이 청력은 리스닝 또는 생물학적인 청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일단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이 소리가 안 들려요. 다른 소리가.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래서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공동체의 균형과 건강을 깨버려요. 일절 다른 소리가 안 들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념해서 들어야 될 얘기 하나가 여기 있는데 분노와 죄는 굉장히 밀접한 친구 사이예요. 분노가 가득하면 그 열매가 반드시 거의 죄악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분노사회예요.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가 많아요. 이건 이 사회 구조적 문제와 또는 환경적 문제가 큽니다. 어떤 개인과 개인에 대한 또 원한의 분노보다는 이 대사회에 대한 분노.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흉기를 휘두르고 차를 돌진시켜서 무고한 시민들을 상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거는 공동체의 문제예요. 그건 내 일 아니니까 내가 피해 안 입혔고 내가 피해 안 당했으니까 우린 몰라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미투 운동도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굉장히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침묵했고 방조했고 방관했어요. 함께 비명이라도 질러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힘없는 자매들에게 위계질서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는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한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짜 여성의 그런 지위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질서대로 자유롭게 자리매김될 때 그때 진정한 개혁이 오는 거예요. 그때야. 지금 남성 사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전통이랍시고 관습이랍시고 이 뿌리 박혀 있는 여성 하대 의식과 문화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악하고 저질입니다. 남자분들 군대 다 경험하셨죠? 여러분, 이거 사실 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면 이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시대의 과제인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염려가 되어 있으니까 세상이 이걸 지금 뒤집어 놔요. 이게 다 분노로 작용을 해서 사회의 시한폭탄처럼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거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어느 한 특정 집단의 문제로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공감대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진짜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이 분노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분노는 이제 이거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 어떤 은밀한 감정이 내재되어 있는가 하면 첫째, 그 분노 속에는 자칫 잘난 채, 자기 잘난 채, 자기 주장, 관용하지 못하는 태도, 완고함, 자기 의의가 도사리고 있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빗나간 분노는 이퀄 무슨 단어와 동의어로 취급해야 되냐 하면 교만, 교만입니다. 소위 의로운치 않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증상을 공동체 안에서 절제 없이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도 적절하게 때로는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분노는 철저하게 계획된 분노였어요. 성전에서 상을 둘러엎을 때도 채찍을 만드셔서 벼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의도적인 계획적인 분노였지 우발적으로 터뜨려진 분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 아직 거룩한 분노까지는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연약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는 어쨌든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귀를 닫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북받쳐오르는 어떤 주장과 감정 때문에. 그러면 사람의 소리를 못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원리에서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게 두 번째 야고보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 기자가 이상한 예증을 하나 꺼내듭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뭔 소리인지 잘 클리어하게 들어오질 않죠? 한번 읽어가지고는. 그리고 이 본문은 오늘날 개념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1세기 시대의 거울의 상태와 용도를 잘 이해해야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남자고 여자고 참 거울을 많이 봅디다. 거울이 없을 때는 스마트폰 셀카 모드로 해가지고 노상 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웬 셀카를 저렇게 찍나 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 이제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뽀샵도 하고 뭐 그래요. 뭐 재밌게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뭐 한없이 놀더라고요. 그 이제 자기 외모를 좀 다듬는 건 뭐 나무랄 일 아니에요. 그런데 1세기 때는 요즘처럼 이런 거울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스마트폰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거울이 청동으로 밀어가지고 반질반질한 그것을 이제 거울로 삼아서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맑게 문질러 닦아도 그것은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울을 들여다보려면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마치 읽는 것처럼 자세히 들여다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러면 두 번째, 거울을 왜 보느냐? 옷 매무시나 또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실질적으로 이런 실용적 이유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거울을 이용하거나 복원했습니다. 자, 거울을 봤어요. 청동 거울을 자세히 봤겠죠. 이렇게 막 해가면서 자세히 봤겠죠. 근데 이 곰탱이가 있어요. 그러면 거울을 봤으면 그걸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여기 콧물이 흘러 있어요. 그럼 뭐 휴지로 이렇게 닦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울을 보고 가서 그 잊어버리더라고요.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거울을 보는 용도와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거울을 보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이 생긴 얼굴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피조물의 오리지널 폼을 얘기합니다. 원형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 원형의 모습이 다 망가졌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주신 수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그 말씀 앞에 말씀을 거울 삼아 어떡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여기 뭐가 묻었구나. 그러면 그걸 닦아야 돼요. 그러려고 거울을 본 거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하고 나서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삶을 고칠 생각도 안 하고 또 여전히 그대로 살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 여러분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를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온전한 율법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적어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유의 복음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을 반드시 뭐 하는 자여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실행하는 자. 거울을 봤으면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좀 닦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다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니 안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삶의 세 가지 실천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제는 세 가지 실천입니다.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잊어먹었을 테니까 우리 세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말씀을 들어. 두 번째는 성례기를 더디하라. 이 성례기를 더디하는 것도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살아라. 실천해라. 이 세 가지 이제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삶의 표지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졌단 말이죠. 첫 번째 26절을 보십시다. 26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여기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혀에 뭐를 물리라? 제가를 물리라. 혀가 뭐 하는 기관입니까? 언어의 통로예요. 그죠? 언어. 자 언어는 뭘 담아내죠? 그 사람의 가치, 세계관, 관점, 삶의 모든 걸 언어에 담아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52년을 통치하고 죽어요. 나병이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52년 동안 가장 부강한 시대를, 솔로몬 이후에 부강한 시대를 구가했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 권력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 궁궐 안에 밖에서 모든 부정적인 소리와 절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이 나라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때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 앉죠. 그리고 같은 심정과 무너지는 마음으로 어깨를 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때 첫 번째 보여준 그림이 뭐예요? 하늘 보좌를 보여줘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입으신 옷자락이 지상 성전까지 드리워져 있어요. 근데 그 보좌는 세 가지 개념이 담아진 상징적인 위치입니다. 통치, 경영 심판입니다. 근데 그게 지상까지 드리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신음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불신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이때에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이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제의 역사, 이 땅의 역사보다 더 실제의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의 그림을 이사야가 보게 되자 이사야가 처음으로 입 밖으로 터져나왔던 신음 같은 고백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뭐가 부정한 자라? 입술이 부정한 자라. 왜 입술입니까? 입술이라는 것은 언어의 통로예요. 언어는 뭡니까? 그 시대의 가치와 그 시대의 모든 사고방식을 담아내는 기관입니다. 백성들이 입으로 범죄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이사야도 예외 없어요. 백성을 대표하는 선지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천사의 화젓가락을 통해서 그 입술에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죄 많은 세상을 향하여 이사야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혀예요.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왜 물립니까? 재갈이라는 것은 주인의 의도대로 이 짐승을 드라이브하겠다는 의지가 재갈에 담아져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첫째,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우리 언어. 언어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바로 죽이기도 합니다. 이 언어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흉내라도 욕 같은 거, 상스러운 표현 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특별히 더욱 그러합니다. 요즘 언어가 다 무너져 있고 전부 축약으로 쓰기 때문에 뭐 짤방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에? 뭔 소리인지를 거의 아무 해독 수준이에요. 청년들 쓰는 표현을 보면 저는 그래도 한 80%는 알아들어요. 우리 애들하고 앉아서 그런 걸 가끔 해봐요. 너 이거 알아 무슨 말인지? 아빠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테스트 해봐요. 거의 제가 맞춰요. 거의. 우리 아이들보다 더 앞서는 또 때도 있고. 놀라운 사람이죠. 혀에 재갈을 물려라. 두 번째 성경을 보십시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 저를 보실까요? 두 번째 그 실천사항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글을 쓰고 이 글을 읽었던 일독자, 그때의 청중은 전부 나그네들이었어요. 디아스포라니까. 전부 핍박에 내몰리고 고난에 내몰렸던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고아도 많고 과부도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나그네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종류의 인생은 특별히 하나님의 애정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꾸는 거다 할 정도로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각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인생에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긍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 종류의 인생이에요. 그건 누구의 상징입니까? 과거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과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기반이 없었던 인생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갖는 구제라는 성격은 여타 다른 불교나 무슨 일반 종교에서 갖는 구제와 근본적으로 차원이 틀려요. 그런 구제는 사실상 휴메니즘적 차원에서의 구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성도로서 해야 되는 구제는 그런 윤리나 도덕적인 관점과 휴메니즘적 차원에서의 구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순종을 성경 구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흔히 쓰는 고사 용어 중에 사자성어 중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DNA가 정확하다면. 저희 아들이 가끔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예? 너무 닮아가지고. 그 지나다가 저 비슷한 애 보면 한번 붙들고 물어보세요. 제가 봐도 깜짝 놀래요. 그 닮게 돼 있어요. 그 시각. 그러면 아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형상으로 자라는 것이 정상일까요? 부전자전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품성으로 자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품성이 지금 여기서 실천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라 그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당연히 누구에게 드러나야 될까요?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구제가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실천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확대해 나가는 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제는, 이웃사랑은 교회 본성입니다. 선교만큼이나 중요한 교회 DNA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과거 저희 친구 하나가 저 면목동 쪽에, 망우동 쪽에 집이 있어서 거기 자주 놀러 가서 친한 친구라. 근데 그 동네에 지금도 그 공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탄 공장 어마어마 큰 게 하나 있어요. 망우동 쪽에. 그래서 그 연탄 공장에 이제 어린 시절이니까 자꾸 들어가서 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탄가루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니까 조심해요. 아예 안 묻혀야지 옷에. 근데 여러분, 그 공간은 전부 연탄가루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어딘가는 묻어나오고, 더 중요한 것은 공기 안에 연탄가루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나온 콧구멍이 새까매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염이 가득하고 기본적으로 뒤틀려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보혈의 피를 힘입어 여기서 경건한 사람으로 버텨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기본이 죄악 세상인데, 기본이 고난 많은 땅인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버텨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잡초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 전부 썩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틴다는 건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나를 씻어내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져야 돼. 세 가지 실천상. 첫째, 혀에 뭐를 물리라? 재갈을 물리라. 두 번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해라. 그들을 돌보라. 이 교회의 DNA.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씻어내야 돼요. 이 세 가지 순종과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에도 깊은 묵상과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삶의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우리 짧게라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사오니 말씀으로 양식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잘 청종키 위해서 내 안에 분내는 일과 성내는 일을 더디하는 삶을 연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읽는 자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과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로, 혀에 재갈을 물리는 일로, 개인 경건에 힘쓰는 자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을 담아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